마태복음 21장 40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비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제일 처음에 비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지금 읽은 본문이죠. 40절과 41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내일 보게 될 42절부터 46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비유의 뜻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여서 비유 중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비유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 주제였던 거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비유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주제로 놓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어 두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죠. 그리고 기간이 차서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정말 악하게도 그 새를 바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또다시 또 종들을 보내죠. 그래도 똑같이 행동하니까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한테는 잘하겠지 했는데 아들을 죽여서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원 비유예요. 자, 이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내용이 40절에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이제 이 비유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냐면 포도원 주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지금은 먼 나라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죠. 근데 그 다른 나라에도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현재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올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만 뒤집어 놓고 보면 농부들은 지금 악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고 사실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심판을 안 받고 살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까지도 당분간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질문을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다른 것 말고 그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농부들에 대해서. 사실 이 포도원 비유에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종들도 있고 아들도 있죠.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말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때로 죽임당하게 하는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상급을 주는가?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거 말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포도원 농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된 게 이 비유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과거 말고 현재 상황 말고 미래에 앞으로 도대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좀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농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죠. 그 행동들 또 주인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들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했던 그런 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현재 네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후돈 주인이 미래에 너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장 농부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농부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 이분들도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사실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해석을 해주시지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인이 이러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 그러니까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첫 번째 주인의 행동은 이겁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들은 농부들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을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나쁜 농부 자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고 있어요.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을 할까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행동만 해도 되거든요.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잖아요. 그걸 딴 사람들한테 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멸을 해버린다고요. 다 죽여 없애버린다고요. 왜 그렇게 진멸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만 안 바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진멸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만 놓고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도 생각해봤지만 포도원 주인은 참 묘하게도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피해를 봤을 때 경찰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죠. 또 기회를 주는데 지금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지껏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농부들에게 심판을 안 했었는데, 즉결 처분을 안 했었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대답 안에는 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여지껏 보냈던 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매를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종들을 보내야 될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손에다가 총을 쥐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보냈잖아요. 그냥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게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낙고천한 모습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다음번에 주인이 올 때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번에 올 때는 손에 총을 들고 들어온다. 아는 거예요. 다음번에 올 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심판을 할 것이다. 농부들이 주인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나귀 새끼 타고 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손에 철창을 잡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분으로 오세요. 그때에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철창을 잡고 와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에 주님을 향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된 두 번째 행동에 대한 대답인데 41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이제 농부들이 새를 내야 되는데 새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건 뭐 당연한 대답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과 상황이 동일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낸 거잖아요. 만약 그 동네에 포도원 주인이 살았으면 주인이 직접 가서 세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포도원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주인은 또 먼 나라에 갈 겁니다. 아니면 먼 나라에 있든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번에도 종들을 보내겠죠.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주인이 와서 진멸을 하고 이 포도원을 또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주인은 또다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들을 또 보냈을 때에 이번에는 주인이 먼 나라에서 보낸 종들, 그 종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드려야 할 세를 바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셨다면 눈앞에 잘 보였으면 함부로 안 했겠죠?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지내 멋대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멋대로 쓰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안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아주셨죠. 이건 그 뒤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결 처분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식이 그리고서는 곧장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뒤에 천국에 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즉결 처분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를 앞에다 두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려면 힘들지 않느냐? 그냥 집에 가서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집에 가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딴짓을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딴짓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와서 머리를 쥐어박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바로 앞에 있어서 보이면 그리고 즉결 처분을 받으면 딴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또 먼 나라로 갈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마땅히 바쳐야 될 세를 그 주인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줬는데 그 농부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은혜를 받았지만 악으로 행동했죠. 이제 또다시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맡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대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4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질문과 사람들이 했던 대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쭉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을 안 받았어요. 내일도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죠? 내일 심판 받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았어요. 내일도 멀쩡할 것 같죠? 아니요. 내일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지만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타성해져서 그렇습니다. 타성해져서 하나님이 오늘도 참아주셨고 어제도 참아주셨고 그저께도 참아주셨어요. 계속 참아주시니까 내일도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안 참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말도 안 되게 농부들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종들을 때리는데도 또 보내고 그 종들을 죽이는데도 아들을 보내고 하잖아요. 이런 식이면 만약에 주인이 온 다음에도 어떻게 되냐면 온 다음에도 그 농부들을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주인이 직접 왔을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전껏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 사귈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멀쩡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현실을 맞이하면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장 가까이는 고3이 될 때까지는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멀쩡히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다 똑같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PC방이나 다니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고3에 대해서 원서를 쓸 때가 되면 아, 갈 데가 없구나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문제가 없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농부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농부들이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새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 비유를 읽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이 원래 필요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성전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전을 왜 주신 거죠? 은혜로 성전을 왜 주신 겁니까? 성전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았던 성전에서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원래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성전 다 때려치우라고 하십니다. 다 뒤집어 버리시죠.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또 다른 사람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과 포도원 비유는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잘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려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아 나는 저 어리석은 농부들이 아니야 저 자식들은 뇌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이 없나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나 오늘 멀쩡했으니까 내일도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가슴이 떨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가끔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그러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네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네 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사용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지금 당장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실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때때로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마치 주인이냐 내 뜻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달아보시고 우리 악하고 어리석고 게을렀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형벌 내리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활을 허락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